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욕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루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아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해서 처음에 우리 99년도에 우리 교회를 처음 설립하고 예배를 두 번 드렸습니다. 뭐 설립 예배를 따로 드리지는 않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렇게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이었고 또 다른 본문이 이 사도행전 11장 지금 읽은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제가 십수년 동안은 교회 설립 주일이 되면 항상 이 본문으로 똑같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과정 속의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이 내용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반응을 보이는 또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건과 붙어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 길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긴 본문이 사실은 앞에 나왔던 내용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이렇게 성경이 장절이 귀한데 한 글자 한 글자를 참 아껴 써야 할 판국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쓸 필요가 있었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다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똑같은 내용이 단순하게 반복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용을 기록을 해놓았겠죠. 이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한다. 할례자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례자도 있고 무할례자도 있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던 셈이죠. 예루살렘에는 다 할례자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비난을 했어요. 그 뭐라고 비난했냐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식사하거나 교제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 오랫동안 지켜왔던 문화와 관습을 네가 깨고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했느냐 심지어 그 집에서 잠자다 왔느냐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보았던 환상부터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왔던 방식 나에게 익숙한 문화와 관습 그거를 쫓아서 나는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세 번이나 들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 성도들이 꾸지람했던, 비난했던 것과 상관이 있는 환상인 겁니다. 내가 여지껏 하나님 섬긴 대로 우리의 관습대로 우리의 문화대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설명을 보시면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앞에 나왔던 본문에는 없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가령 13절 14절에 보면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가 여기에는 들어있습니다. 그 고넬료 장면에는 안 들어있거든요.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든. 그러니까 고넬료는 천사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서 베드로를 찾아와라. 그럼 베드로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가 자기 온 집안 식구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왜 세례를 주었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내가 관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지껏 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앞부분에서는 비난을 했었는데 예루살렘 할례받은 성도들이 이제 잠잠한 거예요. 그 비난을 그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다.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역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고넬료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심지어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싶지 않아 이러고서 접촉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비난을 하고 그런 사람과 만나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을 성도로 받을 수 없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혹은 우리와 그냥 교제한다는 것 우리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보였던 태도입니다. 사실 고넬료가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고넬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아니면 그곳에서 회당을 다니든 말든 아니면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물론 어쩌면 이 고넬료가 가끔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도들과 교제하거나 뭐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내가 당신들과 교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건 자기들과 직접 상관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뒤로 나자빠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도대체 지금 이 비난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 할례자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을 안 지키다 보니까 무슨 주일인지 모르고 넘어가는데 오늘 언제든지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날이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530주년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주일만 되면 교회마다 플랜카드를 쭉 이렇게 걸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주로 걸어붙이는 플랜카드나 구호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가 부패했으니까 교회가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다시 깨끗하게 회개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하는데 그때 말하는 초대교회가 어디냐면 지금 나온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냐면 이 다른 부분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유명했지만 사도들이 목회했고 기적이 나타났고 말씀이 풍성한 부분에서도 유명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다 자기 재산을 교회다 앞에 놓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러니까 공동체성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지금 현재 본문에 나온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군다나 어떠냐면 자기 재산을 그 앞에 다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박해를 받았거든요. 박해를 받아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우리는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겠다. 이래서 목숨을 걸고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현재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나는 차라리 죽고 말겠다 이래서 재산을 다 쏟아붓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쫓겨다니는데도 교회를 놓지 않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고넬료는 못 받겠다고 합니다. 이게 참 위험한 부분인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다들 많이 손꼽는 게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또 이 교회가 칭찬받는 가장 큰 부분이 어디냐? 공동체성에 있어서 가장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다른 것도 아니라 누군가 선도한 사람을 받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게 현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보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칭찬받을 부분,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꾸지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하고 바뀌어야 땅끝에도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너희는 빠져라, 사마리아 너희도 빠져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바꿔주시고 사마리아 교회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땅끝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설립주 일에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반응을 한 사건입니다. 그럼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인가? 고넬료는 통치계급에 있으면서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피지배 계층인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고 더 이상 변화할 수가 없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죠. 네가 충분히 변화했지만 그러나 좀 더 변화해야 된다. 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아는 자로 변화하고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자로 변화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변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옥에 갇혀도 두들겨 맞아도 죽을 지경을 만나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죽어도 복음 전할 거다. 그렇게 했던 게 베드로였는데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보면 나는 그 사람한테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버텼던 사건이 고넬료 베드로가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변화했었던 베드로에게 그가 가장 많이 변화하고 가장 많이 자신 있어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칭찬듣던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여전히 변화하고 성장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베드로를 바꿔주시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공동체성에 있어서 너무너무 많이 변화한 교회였고 그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는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그들을 바꿔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 너희가 가장 많이 변한 부분, 그리고 너희가 가장 칭찬을 많이 듣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내 뜻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변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도 충분히 변화한 사람들, 그만하면 되었다 싶은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그게 지금 나온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더 이상 내가 바뀔 부분이 없다 이런 모습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노정 속에 있고 또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모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는 중간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하는 마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 또 내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고넬료가 충분히 변화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또 베드로가 충분히 변화했지만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충분히 변화했지만 이방인 성도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변화해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부분들 중에 아직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욱더 찾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칭찬드릴 부분들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다시 찾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누군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문제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불신자나 죄인을 막 무조건 용납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성향이 달라서, 나와 고향이 달라서,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 혹은 그 사람의 과거에 했던 행적 때문에 기타 등등 무엇이 되었든 어떤 이유 때문이건,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지체가 되고 그 사람도 지체됨을 인정하는 그런 너그럽고 여유 있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기에 고넬료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교회로 세움받고 또 함께 지체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는 예루살렘 성도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다른 누군가를 배척하거나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설령 정치적인 입장이 좀 달라도, 또 고향과 성장했던 문화가 조금 달라도, 혈통이 달라도, 주님 믿는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그를 우리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을 닮은 온전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누군가를 품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